네,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8장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민수기 18장 말씀은 그 앞에 오는 17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장에서 16장에서 이 오는 모든 사건들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됩니다. 그 16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하나님까지 대적했던 그 주동자들, 고라와 르벤의 후손들, 그뿐 아니라 250명의 족장들과 또 1만 4,7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각 지파 족장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들을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죠. 생각나시죠?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게 하셨죠?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순이, 싹이 나올 뿐 아니라 꽃도 피었고요.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였죠? 이로써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지파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택하신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여기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8장으로 오면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인 그 아들들 그리고 전체 레위 지파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부르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했고 제사장들과 아론의 집을 택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그렇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속한 종족은 어느 종족이죠? 레위 지파죠. 먼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그 뒷구절에 보면은 죄에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지파를 무시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거역하고, 그렇죠, 대적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죄를 담당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아론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장의 직무에 아론과 그 아들들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 레위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돕게 하셨습니다. 전체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들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사역을 함께 보게 하신 거지. 그렇죠?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즉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섬기는 사역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합동시켜 같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다른 열두 지파들이 성막에 가까이 나와서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사역을 제사장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하는 그 사역을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들도 거룩하게 구별돼서 제사장 사역을 돕게 하셨지만 여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는 그 거룩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3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와 그 단,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에는 레위인들이라도 가까이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소와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레위인들이라도 성소와 지성소에 가까이 가거나 그곳에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라는 자들의 그 사역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서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인들이라도 만약에 성소나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죽을 거라 그래요. 백성들이라도 성막에 가까이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또 다른 사역이 뭐냐 하면 그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라도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이라도 성소나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역도 함께 담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백성들이 만약에 사사로이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레위인이라도 성소와 지성소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막아야 됐고 성막을 거룩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더불어서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 제사 거룩하게 지켜야 했다는 거죠. 예배 지키는 사역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사역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의 그 임무를, 사명을, 사역을 보게 되면은요, 예전에도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도 제사장같이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하시는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에덴 동산은 민수기에서 모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바로 성막의 의미를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사명은 이제 그 성막, 그 처음 성막이었던 그 에덴 동산을 거룩히 지키며 그 당시에는 죄는 없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됐다는 거죠. 그것이 첫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아담이 그 사명을 제대로 지키나요? 제사장으로서 올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사단과 악이 가까이 나오는데 막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해요. 물리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단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담과 이브의 죄악 이후 일어난 이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 중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같은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지키라. 거룩하게. 즉 이 옛 언약 아래에서 성막을 통해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 다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끊쳐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불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보여지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들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이 물론 옛 언약에서는 완전히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온전히 성막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 지켰나요? 아직 못 지킵니다. 제사장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태양신을 섬기고 우리 에스겔서에 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중에 좋은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취하고 또 거룩하게 그 성막을 지키지 못하고 성막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쳐져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 언약의 현실로 온전히 성취될 현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현실도 이 패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도 지금 이 에덴 동산이나 성막에서 이 제사장이었던 아담이나 제사장들의 주시는 이 사역, 이 사명을 갖고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영원한 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으로까지 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닮은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이 부르심의 내용도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사명도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 교회가 천국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천국의 현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천국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현실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으로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임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용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거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어오는 8절부터 32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의 사역을 알려주신 다음에 8절부터 32절까지를 쭉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이렇게 거룩한 직분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보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영어로 보면 웨이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 같은 웨이지, 셀러리 같은 의미겠죠. 그러나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상급 혹은 기업 혹은 분깃으로 번역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에서 20절까지는 성막을 섬기게 하신 그 제사장들의 보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제사장 지파가 받는 기업, 상급, 보수, 분깃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에는 따로 땅의 기업이나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기업과 상급을 이 보수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따로 구별된 보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의 기업을 나눠 갖지는 못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주시는 보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먼저 제사장들의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제사장들의 보수가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11절에서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10분의 1도 얘기를 하시고 10분의 1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소산, 그리고 가장 좋은 소산, 그것이 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든지 들에서 밭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난 것으로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병신 같은 거, 가장 못난 거, 가장 형편없는 거,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고 그렇게 바쳤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흠이 없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예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후에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시냐면 다 제사장들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제사장들의 보수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는 보수, 제사장들이 받는 상급, 제사장들이 받는 분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죠. 하나님도 그 땅의 기업은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지 않으세요. 누구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그 땅의 기업을 가진 나머지 열두 지파가 거둔 수확에서 받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가지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누구도 갖게 하세요? 제사장들도. 똑같이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른 열두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곳에서 살토전을 마련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예?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제사장들의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이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업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읽은 20절에 나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죠. 21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받으시는데 그죠?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다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임을 서로서로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을 다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26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그 11조를 받은 후에 그냥 11조 다 받고 다 먹고 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또 10분의 1을 빼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가졌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11조에 11조로 바쳐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10분의 9는 레위인들의 보수가 되게 하세요.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따라서 레위인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귀하고 그 좋고 최고의 예물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들의 보수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11조 중에서도 11조, 즉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로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보수로 받았다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은. 예,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참으로 이 좋은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성막 안에 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아니 더 가까이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더 큰 보수,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더욱 아름다운 것,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그들이 받는 보수에 초점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받는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이런 보수들은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보수들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이 보수들이 알려주는 궁극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 현실 때문에 이러한 보수가 따라오는 거죠. 무슨 현실이죠?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업, 보수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그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기업, 그들의 궁극적인 보수, 그들의 궁극적인 상급, 그들의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성물과 십일조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기들 것으로 소유함으로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들이 받는 성물이나 십일조의 보수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보수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보수 자체가 그들의 궁극적인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성물들, 예물들이나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기업, 가장 아름다운 기업,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건 레위인이건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거죠. 그저 그들이 받는 보수들, 그저 부들이 받는 예물들, 그저 그들이 받았던 땅의 기업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업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셨기 때문에 그 땅의 수확으로 바쳐진 십일조와 성물의 보수가 복된 것이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축복을 받죠.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들이 복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이러한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천국? 예수님이 없는 무슨 뭐 영생?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따라오는 축복들과 은혜가 복되고 감사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레위인이건 제사장들이건 대제사장들이건 대제사장이건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성물을 함께 소유하게 하셨을지라도 여전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보수에 있어서도 십일조의 십일조 아름다운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수로 받는 자는 제사장들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또 구별되고 또 구별되어 바쳐진 그 예물을 대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 대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최고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런 보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 이렇게 헌금 내서 뭐 목사가 제사장이라서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모든 내용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할까요? 먼저 아론이 가리키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아론이 가리키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섬기시고 삼으시고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어요. 그죠? 왜? 그가 또한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 뭐냐고요?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예수님도 같은 현실을 이루세요. 우리 히브리서 두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6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자기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이 땅에 속한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막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장 19절에서 20절. 그 뒤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분명히 들어가신 거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성소에까지, 여기서 말한 성소는 지성소예요. 천국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셨으므로 형제들아 우리도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성소에까지, 천국 지성소에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현실에까지 참여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가까이 나가면 죽는 겁니다. 구별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신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 이르게 되신 그 천국 지성소까지 누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별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의 현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 제사장이 되는 구약처럼 백성들이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의 차별이 이제 다 없어지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이 되어 천국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다면 바로 이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또 하나의 복된 현실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것들 중에 아름다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로 아론, 대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기업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다 주시고 예수님이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기업과 모든 보수와 모든 상급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 이제 예수님과 같이 천국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고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대제사장으로 성소까지 나아가셨느냐?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과 같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만 누리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수를 우리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신 분이죠.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속에서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소유, 아름다운 기업, 모든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분인데 이제 그 현실에 누가 참여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현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아담이 실패했고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다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수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섬긴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예수님에게 보수로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예수님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리게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여기에까지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또한 우리의 기업으로 소유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는 것 다 예수님이 똑같이 누리게 하시고 또 다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보수로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최고로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 우리가 받은 것들 중에서도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아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크고 귀하고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밖의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가장 귀한 기업인지 잘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이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민수기 18장 14절.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너 것이 될 거라. 그런데 이 영어로 잘 보시면 everything in Israel that is devoted to the Lord is yours.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번역이 특별히 드렸다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것. 그리고 영어로 보면 devoted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harem이라는 단어예요. harem. harem. 이 특별히 드렸다라는 단어가 사실 한국말에서는 뉘앙스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뜻은 이 harem의 원뜻은 진멸된다는 뜻이에요. destroyed. 완전히 진멸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전쟁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 진멸전쟁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진멸되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희생 제물들.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진멸되어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어떤 제물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들이 가리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완전히 진멸되어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보수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 자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물 중에 성물, 십일조 중에 십일조, 가장 아름다운 예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쳐질 때 또 누구도 함께 바쳐졌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바쳐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조차도 다시 우리의 보수와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보수와 기업이 또 있다는 거죠. 뭘까요? 바로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바쳐진 모든 형제 자매들을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보수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얻으신 보수고 상급이고 기업입니다. 형제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쇠하고 망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에 속한 기업입니다. 예수님 주셨고 천국 주셨고 하나님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형제 자매들도 주셨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은혜들 다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가지신 거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다 우리 것이라는데, 뭐가 부족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주는 비결.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천국으로 기쁘고 즐거운 자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제사장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천국 제사장들로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어 예수님과 같은 모든 축복들, 영광, 특권 다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더욱 우리 자신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